동안이냐 노안이냐를 결정짓는 것?
머리숱?
대한민국 대표 탈모 전문 기업은?
해온수 13만의 탈모닷컴?
탈모닷컴에서 직접 개발한 프로페셔널 탈모 방지 샴푸는?
아, TS 샴푸!
늘어진 두피 모공을 꽉! 단 한 올의 모발까지 꽉! 사용할수록 풍성해지는 나의 모발! 이제 탈모 고민 끝! TS 샴푸!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LBC 방송국입니다. Lecture and Broadcasting for Culture.
사랑에 빠질 때의 느낌을 기억하시나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큐피드가 쏘는 화살 때문에 사랑의 감정을 느낄 때 가슴이 저릿하다고 하죠. 침대 위의 미술관 53화 그리스 로마 신화 큐피드 특집 지금 시작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침대 위의 미술관 나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대 위의 미술관 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대 위의 미술관 코넬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대 위의 미술관 상호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특별히 게스트 한 분이 참여해 주셨어요.
한 분이 아니잖아.
혼자 할게요.
네, 특별히 두 분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웹툰이스타의 푸른봄인데 견학 신청했다가 끌려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도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 아주 다정하게 지금.
덥네요.
네, 한 주 동안 다들 뭐 하고 지내셨어요?
식상한 말이지만 또 일을 하고 살았죠.
중요한 일이죠.
언니는 뭐하고 살아요?
저는 학생이잖아요. 네. 학교를 갔겠죠. 그리고 요즘에 과제가 좀 많아가지고 네. 기말 전에 교수님 이제 불태우고 계세요. 너희들이 기말 범위를 다 들어가지 못할 것 같으니 과제로 때우겠다. 열심히 과제를 주고 계셔서 아마 씨뿌리기에 당하지 않을까. 그럴 좀 위기에 처했습니다. 형우님은요?
저도 학교 다니고 있는데 아, 저 학교 너무 다니기 싫어가지고 학교 너무 다니기 싫습니다.
코넬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아, 그때가 좋을 때다라는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철없는 것들 진짜 이렇게.
저도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좀 있으면 마감이 닥쳐서 그냥 저도 진이 언니랑 똑같이 일하고 지내요.
곧 또 바쁜 시기가 좀 올 것 같잖아요. 네.
연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이 좀 많이 몰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 그러면 첫 코너.
나라님은 얘기 안 해요? 왜요? 왜요? 왜?
근데 저도 똑같이 직장인이라.
똑같죠, 뭐. 같이 연말이라 일하고, 바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일이 몰리나 봐요, 연말에?
그쵸, 분기별로 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월마다 하는 일이라든지.
그리고 연말엔 예산 털기가 시작되죠.
그쵸.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이 매우 바쁘답니다.
아, 좋아하셨어요. 네. 아. 네, 즐거운 그리스 로마 신화 얘기를 또 해볼까요?
지금 되게 교수님 같았어요.
네, 그러면 오늘의 첫 코너, 지니님이 준비해주신 베개 메고 신화 듣기. 네 번째 시간이죠?
네.
네,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를 소개해주실 건가요?
이번 주에는 큐피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큐피드가 그 비너스의 아들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보통은 되게 아기 천사가 뭐 화살을 들고 누군가를 쏘려고 하는 장면? 이런 모습을 되게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오프닝에서 얘기했듯이 흔히들 뭐 사랑에 빠진 사람을 보고 뭐 큐피드의 화살에 맞았다고 하는데 사랑에 빠질 때 가슴이 어떤 찡해지는 감정? 그런 걸 느끼는 것 때문에 이런 신화가 생겨난 게 아닐까 싶어요. 오늘은 그 큐피드의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를 하면서 그림 이야기를 또 해보려고 하는데요. 큐피드가 보통 다른 인물들을 사랑에 빠지게 하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본인이 사랑에 빠진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해요. 옛날에 저 나라에 세 명의 공주가 있었는데 그중 막내 푸시케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그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성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비너스보다 이 푸시케를 더 숭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비너스가 너무 빡이친 거죠.
그래서 빡치만 하지.
그래서 아들 큐피드를 시켜서 이 푸시케를 죽음과 사랑에 빠지게 하라고 시킨 거였어요.
죽도록 사랑하게 만들어라?
아니요, 죽음과 사랑에 빠지도록.
죽음과 사랑? 죽음과?
그래서 스스로 자살하도록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근데 화살을 쏘려고 그녀를 찾아간 큐피드조차 그녀의 아름다움에 놀라 화살로 본인 스스로를 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어떻게?
스스로한테 쐈다고요, 화살?
어떻게 실수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어.
약간 빠간데?
위로. 위로 쏜 거 아니야, 위로?
위로?
아, 그런 건가?
아니, 그, 내가 알기로는 이게 화살을 쏠려고 꺼내다가 실수로 화살 쪽이 자기를 찌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그렇구나. 아무튼 자기가 맞게 된 거죠.
맞아.
그래서 큐피드는 어머니가 싫어하는 여성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엄마 몰래 이 여자를 어떻게 만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의 친구인 아폴로를 시켜서 푸시케를 높은 산에 있는 괴물과 결혼시키라는 신탁을 내리게 돼요. 뭐 안 그러면 공주니까 그 나라가 망하게 된다, 뭐 이런 신탁을 내린 거죠. 높은 산에 홀로 남겨진 푸시케는 괴물과 결혼을 하지만 사실 그 괴물은 큐피드였어요. 늦은 밤 와서 해 뜨기 전에 사라지는 남편 때문에 항상 푸시케는 그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죠. 그러다가 푸시케는 언니들을 자기의 궁전으로 초대를 하게 되는데요. 언니들도 물론 되게 아름답지만 푸시케만은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질투심을 느끼던 언니들이 드디어 인연이 괴물한테 시집을 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나도 잘 살고 있는 모습에 질투가 나서 남편의 모습을 확인하고 죽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결국은 그 사람이 괴물이라서 뭐 너를 잘 먹이고 잘 살찌워서 너를 잡아먹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항상 보면 뭐 연애를 망치는 주범은 항상 주변인들이잖아요.
맞아,
주변인들의
맞아.
말. 그런 우여곡절을 겪고 뭐 푸시케는 잠든 남편의 얼굴 가까이에 이렇게 촛불을 들이대가지고 남편의 얼굴을 확인했는데 남편이 너무 아름답게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얼굴을 보고 되게 놀란 순간 촛농을 떨어뜨려가지고 잠든 큐피드가 잠에서 깨게 된 거예요.
근데 약간 아닙니다. 촛농 얘기 나오길래 죄송합니다. 그렇잖아요, 밤에.
아, 빨리 내보내, 얘.
죄송합니다.
근데,
아차 싶었네요.
그 촛농을 들고 있는 푸시케를 잠에서 깨서 딱 봤을 때, 푸시케가 손에 칼을 들고 오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큐피드는 자기의 말을 믿지 않고,
헤아려고.
이렇게 헤아려 하고, 언니들의 말을 따르고 자기를 의심했던 그런 푸시케에게 너무 실망을 하게 되어서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푸시케는 남편을 찾아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니다가 뭐 비너스 여신의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과하고 남편을 만날 수 있게 된 마지막 관문까지 왔는데요. 비너스가 낸 테스트 중에는 이렇게 온갖 곡식들을 다 섞어놓고 이거를 밤이 될 때까지 다 분류를 해놓아라 뭐 이런 것도 있었대요. 깨알 같죠. 그런데 뭐 그런 푸시케를 되게 가엾이 여긴 개미들이 곡식들을 다 분류해 주었다는.
아, 이쁘면 역시.
역시. 그런 것 같아요.
그 시절에도 이쁜 게 착한 거고, 뭐 그런. 이쁜지, 콩지를 도와준 두꺼비처럼.
너무 많이 받는 거.
그쵸?
세상이 좁네요.
근데 마지막 간문이 뭐였냐면, 어떤 상자를 들고 뭘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게 약간 판도라의 얘기와 비슷하긴 한데, 그 상자에는 되게 아름다움 같은 게 들어있었다고 해요. 푸시케는 남편을 만나기 위해 온갖 고난들을 다 겪어온 상태라서 되게 꼬질꼬질했을 거 아니에요. 남편을 만나기 전에 되게 아름답게 보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상자를 열었는데 그 상자에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어떤 심연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깊은 잠? 거의 죽음에 가까운 잠이 들어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큐피드가 지나가다 또 어떤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지나가다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큐피드가 그녀를 발견하고 구해 결국 사랑을 해보겠다는 뭐 그런 이야기예요.
해피엔딩이네요.
그러게.
에로스와 푸시케의 사랑은 흔히 뭐 사랑에 있어서 육체와 정신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해요. 믿음이 없을 때에는 사랑이 더 이상 유지되기 힘들다는 의미가 담긴 거이기도 하죠. 푸시케가 큐피드를 의심했을 때 큐피드는 그녀의 곁을 떠나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또 놓친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푸시케가 겪었던 여러 가지 고난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거 한마디 덧붙이자면은 푸시케가 영어로는 사이키라고 읽거든요.
그쵸.
사이키면 영혼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랑에 배신을 하면 영혼이 빡세다. 이런 뜻이 아닌가. 너무 진지하게 가는 것 같아서 제가 죄송합니다.
근데 곰님 말도 일리가 있는 게 그 푸시케가 진짜 영혼이나 나비를 뜻하는 그런 단어가 맞고요. 네. 심리학의 어원이 되었다고 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푸시케는 어떤 정신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거고 큐피드는 육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어떤 진정한 사랑이 완성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둘 하나만 있어서는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세상도 그렇고 다. 약간 20대 초반의 여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나는 세상에 정신적인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약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착각이었죠, 되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착각이라면 착각이고 뭐 자신을 믿고 있으면 틀리다고 할 수는 없는 건데 서로가 동의를 하면은 괜찮은데 서로가 동의를 하지 않는데 한쪽이 강요를 하면 그건 나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사랑하는 두 사람 간의 합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약간 뭔가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게 오래전부터 뭔가 생겨난 것 같은 이런 신화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제 작품들을 하나씩 보실 텐데요. 버려진 부식해라는 제목의 조각품이에요. 이게 촛불로 큐피드의 모습을 확인하려 했던 부식해가 홀로 남겨져 있는 어떤 모습인데요. 작품을 한번 나라님 설명해 주실까요?
네. 아름다운 여성이 그 바위에 혼자 앉아 있어요. 뒤에는 날개가 달려 있고 어떤 천을 몸에 감고 있는데 되게 슬퍼하듯이 고개를 아래로 떨구고 망연자실하게 이렇게 바닥을 쳐다보고 있어요.
이게 푸시케의 모습인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죠. 뒤에 날개가 달린 모습이에요. 근데 어떤 천사의 날개나 그런 날개가 아니라 곤충의 날개죠. 이게 아마도 푸시케의 이름의 그런 어원에 영혼이란 뜻도 있지만 나비라는 뜻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나비가 하나의 예쁜 나비가 되기 위해서 되게 조그만한 애벌레에서부터 이렇게 꼬물꼬물 다니다가 번데기에서 다시 이렇게 나비가 되는 과정을 보면 푸시케가 남편을 만나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결국 사랑을 이루는 그런 과정과 되게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종종 푸시케의 모습에 나비의 날개가 달려있는 작품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작품을 또 나라님이 소개해 주실까요?
네. 두 번째 작품은 푸시케와 큐피드가 만나는 장면인 것 같은데요. 푸시케가 아래서 큐피드를 끌어안을 것처럼 이렇게 두 손을 벌려서 목을 감싸고 있고 큐피드는 위에서 아래로 푸시케를 감싸주고 있어요.
이게 에로스와 푸시케라는 제목의 작품인데요. 이게 카노바라는 작가의 그런 에로스와 푸시케 하면 가장 대표적인 조각품이라고 해요. 푸시케가 남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떤 상자를 열었는데 그 안에 아름다움이 아니라 영원한 잠 뭐 이런 게 들어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잠에 빠진 푸시케에게 찾아온 큐피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순간을 담은 작품이에요. 수많은 작가들이 에로스와 푸시케를 조각품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이만큼 되게 아름답고 낭만적인 작품은 없었다고 합니다. 정말 대리석인데 사람의 살같이 그런 느낌이 드는 작품이고 그리고 이 둘이 이렇게 누워있는 푸시케가 큐피드를 안고 있고 큐피드가 날아와서 푸시케를 이렇게 안는 장면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어떤 발레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 여기 날개도 지금 막 날아오를 것처럼 딱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게 진짜 아름답네요.
아무튼 이렇게 푸시케는 큐피드의 입맞춤을 받고 다시 살아났다고 하고 또 다음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음 작품은 이거는 조각이 아니라 그림 작품인데요. 동산 위에 푸시케가 앉아있고 큐피드가 푸시케의 이마에 키스를 해주는 장면이에요.
이게 프랑스와 제라르의 에로스와 푸시케의 사랑의 완성이라는 제목의 작품이에요. 이렇게 이야기 마지막에 두 사람이 결국 사랑을 이룬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게 신고전주의 회화라고 하는데 신고전주의 회화가 보통 되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작품들이잖아요. 보면 부구르의 작품들도 그렇고 그런데 뭐 제가 약간 작품들을 찾다가 푸시케와 에로스를 그린 작품들을 찾다가 보니까 바로크 시대의 작품이 있는 거예요. 바로크 시대는 약간 되게 사람의 육체를 엄청 과장한 작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푸시케가 우락부락한 거죠. 너무 남성 같은 입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작품에서는 신고전주의답게 푸시케의 몸이나 에로스의 몸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푸시케의 머리 위로 한 마리 나비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어떤 시어머니 비너스가 주는 고난을 극복하고 인간에서 신으로 승격해서 큐피드와의 사랑을 이룰 것을 암시하는 작품이죠. 근데 이 작품이 좀 재밌는 게 푸시케가 되게 수줍은 듯 좋은 듯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데 부끄러운 듯이 자기의 몸을 이렇게 가리고 있는데 가리고 있는 위치가 정확하게 가슴이 아니고 가슴 바로 아래 위치에서
때릴까 봐.
명치 존나 세게 때릴까 봐. 엄마한테 혼날까 봐.
뭔가 이렇게 되게 수줍은 듯 보이지만 뭐랄까 유혹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시집살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되게 포시키가 얼마나 고생했을지가 한 발에 와닿는 것 같네요.
그렇죠. 시집살이. 그래서 둘의 결합이 육체적 사랑과 정신적 사랑의 합일이라는 의미의 작품이라고 하네요. 정말 신화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은 에로스랑 큐피드랑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딱 들어 생각을 하기에는 에로스는 조금 더 약간 성숙한 남성의 이미지고 그리고 큐피드는 어린아이의 이미지인데
그렇죠.
혹시 그거에 관련된 얘기도 있나요?
아, 이게 큐피드가 보통 다른 사람들을 사랑에 빠지게 하는 어떤 회화의 장면에서는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묘사가 되거든요. 근데 자기와 푸시케의 이야기 속에서는 되게 성숙한 남성의 모습으로 그림 속에서 표현되죠.
아, 그게 그 큐피드가 사랑에 빠지면은 이제 원래 성장을 안 하는데 사랑에 빠짐부터 이제 성장을 하게 된다고.
약간 코난 같은 거구나.
네, 그렇죠.
디지몬, 디지몬.
디지몬 같은 거죠.
진화 이러면서. 비드 진화. 에로스.
에로스몬.
쩐다, 쩐다.
근데 그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 사랑에 빠지는 감정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유치해 보일 수도 있고 약간 애 같은 감정일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하면 다 어린애가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사랑에 빠지게 하는 사람을 성인으로 그려놨으면은 뭔가 그런 의미가 약해지지 않을까 해서
되게 변태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지적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장난스러운 그런 소중한 감정을 어린아이로 표현한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러네요.
좋은 해석이다.
그러니까 명치에 비하면 정말
때릴까봐
가드 올리고 있는 거라고.
가족 폭력이야 그건.
그러면은 오늘의 첫 코너 진희님이 준비해주신 베개베고 신화 듣기 여기까지죠?
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처음으로 상우님이 이제 우리 방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작품이나 뭐 이런 작가들을 소개해주실 텐데요. 네. 먼저 상우님께서도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오늘은 작가로서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상우님. 그럼 앞으로 진행하게 될 코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상우라고 하고요. 아직 제목을 못 지었는데 코너, 이제 어떤 코너인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코너는 아직 작업 철학이 완성되지 않고 형성 중이거나 시작하는 단계지만 자기만의 매력적인 색깔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작가들을 인터뷰하고 그런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코너를 맡았고요. 보통 스포츠나 그런 데서 보면은 유망주들을 되게 발견하는 것이 하나의 영역으로 굳어져 있고 그것 또한 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영역으로 있는데요.
네.
미술계는 아직 그런 쪽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저도 미술계 유망주들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하고 많은 분들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 역시 이제 어린 작가고요. 어린 작가들은 자기 작업을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소개하는데 굉장히 목말라 있거든요. 아직 뭐 주변에서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혼자서 이제 고독한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코너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소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작가들한테도 힘이 되는 그런 코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코너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제가 저나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통해 가지고 많은 작가들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할 건데요. 혹시 자기 작업이 이제 뭐 좋거나 좀 자기 작업을 소개해 달라고 원하시는 분들은 침대의 미술관 쪽에 연락을 해주셔서 저희 쪽에서
네, 저희 쪽으로 연락을 해주시면은
네, 회의를 통해 가지고 저희 쪽에서 보고 다시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방식도 할 수 있으니까 많이 연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네. 그리고 이제 첫 소개는 영광스럽게 제가
자급자족 방송
네, 자급자족을 할 텐데 앞에서 되게 막 매력적이라 했는데 제 소개를 해서 조금
자화자찬이죠?
네, 자화자찬.
자신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술가들은. 특히 그렇죠. 어린이 예술가들일수록 자신감이 있어야 누군가 한 번 더 보게 되고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신감이 없으면은 버티기가 힘든 것 같아요. 처음에 뭐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제가 제 작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상우라고 하고요. 저는 미대 출신은 아니고 저는 경영대학교 출신이에요.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다니고 있고요. 이제 그래서 경영학과라서 혼자서 이제 그냥 독학으로 작업을 시작했고 장르는 그림 그리는 장르는 아니고요. 설치, 퍼포먼스, 사진 여러 가지 다층적인 매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업적인 철학을 조금 말씀드리면 사회적인 금기를 전복시켜서 권위를 무너뜨린 후에 드러나는 강자의 역학을 탐구하는 개념을 하고 있고요. 되게 뭐 똑똑한 척하죠.
사회적인 금기라는 것이 이미지가 되게 센 이미지인 것 같은데 어떤
의미인가요?
사회적인 금기.
사회적인 금기라는 게 뭐 되게 여러 가지 영역이 있잖아요. 뭐 흔히들 그냥 쉽게 생각하면 뭐 성적인 영역도 제가 이제 다루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뒤에서 이제 작업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사람들이 그냥 타성에 젖어서 살아가는데 그런 것들을 좀 굳이 일부러 좀 불편함을 만들어서 금기를 깨는 행위를 통해서 불편함을 만든 후에 그 불편함은 왜 어디서 드러나는가? 그 불편함이 사회 시스템에 누가 강자이고 누가 약자인지가 드러나는 것 때문에 불편한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작업을 보시면 조금 이제 설명이 조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작업을 통해서 제 작업 철학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떤 작업들이 있나요? 첫 번째 작업부터
우선
볼까요?
2012년에 제가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첫 작업인 2호선 프로젝트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2호선 프로젝트.
네네. 그 지하철에 보면은 스크린 도어에 시가 붙어 있잖아요. 되게
네죠.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그 시가 대부분 서정시잖아요. 그런 시들이 붙어 있는 이유가 물론 국가기관에서 이걸 다 선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국가기관 선정한 이유가 물론 사람들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는 의도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현실을 도외시하려게 만드는 좀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그냥 지하철 탈 때만이라도 현실을 생각하지 않게 하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현실을 직시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지하철 스크린 도어에 그리고 해당 역이랑 아무 관련도 없잖아요. 시들이
그렇죠.
그냥 감상적인
네, 그냥 감상적인 시고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보면 2호선이 되게 중요한 랜드마크들이 있고 그 되게 시사하는 바들이 많다고 생각해서 2호선의 7개 역사를 선택해서 해당 역에 관련된 시를 만들어서 이제 붙였거든요. 그래서 강남역이나 홍대 그리고 뭐 역삼역 이런 그리고 신림 이런 쪽에서 해당 역에 관련된 시를 붙였고요.
그럼 이 시는 직접 지으신 건가요?
네네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시 퀄리티가 좀 낮고요. 어릴 때 썼어요. 23살, 22살 때 썼어요.
아, 제가 이 시의 내용을 조금 읽어봤는데
네.
엄청 불편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약간 거친데 되게 사회 비판적인 느낌이 들었거든요. 보통 그런 우리가 지하철에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들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게 그냥 시라서 어떤 우리가 이게 시가 붙어있는 모습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자세히 읽어봤을 때 이게 뭐지? 싶은 어떤 충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이에요.
불편함을 유발하는 그런
네네. 일부러 좀 불편함을 유발하는 시들이고요. 지금 보신 게 이제 강남역에 붙인 시인데 약간 회사원들이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좀 생각을 좀 불편하게 만드는 시를 붙였고요. 홍대 입구역에는 좀 성적인 시도 붙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불편한 시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모양을 원래 스크린 도어에 있는 시랑 보시면 되게 똑같이 만들어서 붙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헷갈린 거예요.
아 이거를 허락을 받고 하신 게 아닌가요?
아니겠죠. 당연히 불법으로.
당연히.
아 원래 이런 거 붙이려면은 이렇게 며칠까지 도장 꽝 해가지고 도장 가능 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포스터는 그게 가능한데 이게 네네. 시트 커팅으로 붙어 있다 보니까 이게 맞나 아닌가 아리까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 자체가 세서 아마 허락을 구했어도 못 붙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몰래 제가 불법으로 붙였고요.
네. 근데 결국 그들은 눈치챘나요?
네 이게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시가 강남역의 시인데 강남역의 시가 3개월 동안이나 붙어 있었어요.
와, 그래서
3개월이나.
네, 제가 원래는 맨날 가서 확인했었는데 3개월부터 있으니까 맨날 가지도 못하고 아. 3개월쯤 됐을 때 간이 깔끔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아.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 점검 중 조치 예정이라고 붙어 있잖아요. 이게 네. 비슷하게 만들어서 걔네들도 헷갈린 거예요. 이게 아.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양은 아. 진짜인데 내용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이제 점검 중 조치 예정 이런 걸 붙여놓은 게 있었는데 이제 자기들의 권위에 자기들이 속박된 그런 거잖아요. 그런
그러네. 이거를 없애야 되는 내도 내용이 이상해서 없애야 되는데 없애는 데에 대한 확인과 허락을 받아야 되는 또 과정이 그렇죠.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의 권위에게 갇혀버린 거지 또.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네.
제 첫 여작이고요.
그럼 홍대에서는 얼마나 붙어있었나요?
홍대는 진짜 얼마 못 갔어요. 그게 용어가 좀 센 게 있어가지고 제 생각에 시민이 신고를 했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한 이틀인가 있었고요.
거기는 금방 사라졌네요.
네, 다른 역들도 한 올해는 못 갔어요. 한 달 간 게 거의 없었는데 강남역에 한 달 있었거든요.
신기하다. 그러니까 강남역의 무심함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사람이 너무 많이 지나가고 바쁘게 지나다니니까 못 본 걸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시 내용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감상적인 게 있어요. 약간 비판적이지만 감상적인 게 있으니까 비슷한 내용이니까 걔네들이 이제 좀 헷갈렸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아 그리고 삼성역에도 붙였네. 삼성을 욕하는 시를 붙였었습니다. 삼성.
시는 저희 블로그에 오시면은 네.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네, 방문해서
한번 보시기 한번 바랍니다. 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다음 작품 한번 볼까요?
네, 두 번째 작업은 이제 조금 19금인데요. 제목이 네, 피너스라고 남자의 성기를 지칭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그리고 사진 내용을 보시면은 저희 아버지 누드 사진인데요.
아, 아버지세요?
네네, 저희 아버지십니다.
이게 그럼 배경이 집인가요?
네, 이게 저희 집이고요.
사진을 보면은 집 안에 어떤 성인 남성이 옷을 걸치지 않고 누드로 서 있거나 이렇게 소파 위에 누워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건 저희 아버지 누드 사진인데 네. 사실 아버지라는 권위가 한국 사회에서 되게 중요하잖아요. 가장이라는 권위도 있고 그게 강한 이미지고 그런데 사실 이제 저희 나이쯤 되면 아버지들을 보면 다 이제 늙으셨잖아요. 늙고 이제 뭐 몸도 축축 처지시고 배도 많이 나오시고 그리고 김경주 시인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김경주 시인의 시 중에 아버지의 귀두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랑 되게 정조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아버지의 권위라는 것들이 그냥 피상적으로만 그냥 마음속에서만 있었던 거고 실제 아버지를 보면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를 드러내는 시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했고요. 아버지의 권위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보면은 회사에 나가서 돈을 버시거나 어떤 식으로 돈을 버셔가지고 큰 집을 사고 가구를 사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가장이라는 권위가 만들어지는데 이제 그런 가구들 앞에서 이제 아버지의 축축 처진 몸과 늙은 몸과 작은 성기 이런 것들을 대비시키면서 우리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사진을 보면은 좀 확실히 불편하긴 불편한데 되게 그동안 우리들이 생각했던 아버지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네요. 그렇죠. 보면 어렸을 때 부모님은 정말 대단한 사람 같은데 내가 자랄수록 부모님도 나랑 같은 사람이고 어쩌면 어떤 모습에서는 되게 초라함까지 발견할 때가 있잖아요.
그 부모님도 나와 같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걸 작업을 할 때 촬영을 할 때 아버지를 설득을 어떻게 시켰어요?
아 이게 되게 재밌는데 네. 아버지 사진을 보시면은 아버지 네. 얼굴이 좀 빨갛잖아요. 네. 이게 아버지랑 소주 마시면서 제가 장고 끝에 설득을 한 건데요. 네. 이게 또 재밌는 게 사실 제가 경영학과니까. 네. 아버지가 예술하는 걸 되게 싫어하세요. 되게 싫어하셨는데 이제 대구에 내려가 제가 고향이 대구인데 대구에 내려가서 아버지 이제 소주를 마시게 하면서 옷을 벗기는 동시에 이제 제 작업 제가 예술을 한다는 거를 좀 설득시킨 과정이랑도 결부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벗기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아버지가 저에게 더 씌웠던 그런 권위들을 이제 좀 독립적으로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 생각도 들고요.
좀 개인적으로도 부모님과 이제 좀 분리되는.
네, 그렇죠. 개인적으로 좀 큰 의미가 있었던 작업이에요. 좀 독립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작업이고.
저는 상우님이 그때 우리 방송에 참여하고 싶다고 보내주신 그런 링크들 속에 스위스에서 하는 어떤 젊은 작가들에 대한 그런 뭐라고 하죠? 그걸 대회인가요?
아, 뭐 대회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대회에 이제 오프닝에 상우님이 소개가 된 거예요. 근데 자기 작품을 직접 설명하는 그런 영상도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뭐 그렇게 어떤 여자분이 상우님을 소개해 주는데 뭐 부모님이 예술하는 걸 싫어하셔서 경영학과에 들어갔다고 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뭐랄까 아버지가 예술을 하는 걸 좋아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를 예술의 소재로 삼았다는 게 너무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저라면 어땠을 거라 생각해봤는데
본인도 좀 그렇죠. 아버지랑 조금 그렇죠?
아마 아버지가 저를 가만두시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딱 들었어요.
봄님의 아버지도 법조계에서 일하시죠. 네. 근데 봄님은 다른 일을 하고 싶어 하니까 아버지가 되게 반대하시잖아요.
저는 그거를 되게 어릴 때부터 많이 약간 긴 시간 동안 이 충격을 줄여왔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쪽으로 가고 싶다라고 말을 했었고 쭉 긴 시간 동안 그렇게 충격을 줄였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처음에 이거를 한 번에 아버지를 설득시킬 수 있을까 내가? 라고 생각하면 못했을 것 같아요.
나는 이게 진짜 아버지일까 약간 궁금했었거든.
근데 사실 뭐 작업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진짜 아버지인지 가짜 아버지인지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진짜 아버지를 썼기 때문에 진짜 의미가 생기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모델인 줄 알았어요. 설마 아버지가 이런 작업을 참여를 해주실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또래 친구들이 보는 거랑 다르게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이 보면은 저보다 아버지가 대단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중년층이나 그렇게 되면은 쉽사리 이게 막 이제 막 쓰일 건데 이 작업이
약간 네. 주님의 힘이 아니었을까?
주님 소주님이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저를 너무 사랑해서 찍어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본인이 심정적으로는 지원을 못 해주시지만 그러니까 전폭적으로 막 그래 열심히 해봐라 이렇게 말하기에는 아버지가 살아온 인생이 허락을 안 하는 거죠. 근데 그치. 그래도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하고 싶어하는 그치. 일이니까 차마 그렇게 막 그만두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아버지도 언제 작년인가요 저랑 소환담 하시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인생을 토대로 보면은 네가 나를 따라오는 게 맞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주는 게 맞는데 그래 네가 사랑하는 인생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참견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아 이제 나도 좀 분리되어 나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랬었는데
그 뭔가 아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제가 이제 일을 시작하면 살이 엄청 많이 쪘어요. 그래서 집에 내려가면 엄청 구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는 자기 자식이니까 많이 먹이고 싶은데 살찐 거에 대한 또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이 먹이면서 항상 먹을 건 풍족한데 야 임마 너 그만 먹어 계속 이러는 거죠.
아니 고문인데 그거는? 고문 같은 건데? 막 전이랑 고기를 막 굽고 있으면서 조금만 먹어라고 말하는 거.
조금만 먹어. 야, 뭐 먹을래 근데? 막 이러고 있고.
너무 순진한데?
약간 부모님의 약간 이중적인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도 미대를 나왔긴 했는데 저도 미대 가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부모님이 너무 싫어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창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부모님이 설득을 해서 디자인과를 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거에 대해서도 그 처음에 그림을 그린다고 하셨을 때 부모님이 되게 싫어하셨어요. 서울에 오는 것도 되게 싫어하셨고. 근데 그 과정이 저는 되게 힘들었거든요. 부모님이 맨날 전화할 때마다 끊임없이 설득을 해야 되고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맨날 이야기했었는데 근데 그 과정이 조금씩 쌓이면서 그 조금의 결과를 부모님한테 보여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조금씩 이렇게 그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뭐라고 하시진 않으시더라고요. 이제 좀 어느 정도 믿어주시는 분위기고 그래서 이렇게 작업하는 사람들 보면은 작업을 하는 과정이 되게 힘들어요. 주변 상황도 그렇고 자기 상황도 그렇고 근데 이런 작업을 보면서 이 상우님이 얼마나 작업을 하고 싶은지 작업에 대한 그런 것도 볼 수가 있고 되게 재밌는 작업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의미가 깊은 작업이네요.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저에게 되게 의미가 깊었던 작업이고요.
다음
작업.
다음 작업. 걸까요?
마음이
이런가?
네. 레퀴엠이란 작업인데요.
어떤 지금 보면은 박제인 것 같아요. 동물의 박제 인형이 있고 그 다음 사진에는 그 박제 인형을 모두 부수어 놓은 것 같은 사진이에요.
네, 이게 박제를 이제 부쉈다가 다시 뭉치는 작업인데요. 너구리 박제랑 거북이 박제 두 개를 이제 부쉈다가 다시 뭉치는 퍼포먼스 설치 작업입니다.
아, 이게 먼저고 이게 나중인가요?
아니요, 이게 두 개가 다른 건데요. 거북이 부순 다음 이제 뭉친 거고요.
아, 이거는 거북이의 사진, 네네, 이 사진은 너구리의 사진.
그래서 사실 박제라는 게 되게 엄청 잔인한 거잖아요. 동물을 죽인 다음에 그 외관을 이제 원래 모습이랑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전시용으로 쓰는 건데 그 박제를 부쉈다가 다시 뭉치면은 외관이 어그러지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좀 불편함을 느낀다고 생각했어요. 박제들이 어그러질 때. 그런데 그 불편함이 되게 어떻게 보면 알량한 거잖아요. 어차피 그쵸. 박제는 죽어 있는 건데
이미 내장을 다 긁어내가지고 되게 잔인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그게 훨씬 더 잔인한데도 그냥 외관이 조금 어그러진다 해서 그 잔인함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권위의식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박제를 부쉈다가 다시 뭉치면서 이제 새로운 모습을 만들면서 인간의 권위의식을 드러내는 작업이고요. 이거를 아까 말씀해 주셨던 스위스 가서 이 퍼포먼스를 했었어요.
거북이를 부시는
거북이를 부수는 퍼포먼스를 했었는데 그때 외국에서 온 흑인 아주머니가 그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해줬는데 미국에서는 절대 생선 누나를 먹지 않는데요.
왜?
그게 생선에 대한 그런 예의가 그러니까 동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살을 먹으면서 누나를 먹지 않는다.
네, 그게 웃긴데? 너무 재밌잖아요. 그게 죽여서 살을 먹으면서 누나를 먹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알량한 거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되게 동물을 재단해 버리는 거니까 인간의 권위의식이 드러나는 그런 사례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거랑 이제 비슷하게 연관지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 작업은.
그쵸. 저도 되게 우리 육식을 하잖아요, 인간은. 그, 뭐, 돼지고기, 소고기 같은 거 먹는데, 저도 하도 돼지고기랑 소고기만 먹어버릇 하다가, 그거를 약간 어떤 동물로 제가 인식을 안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 근데 하루는 이제 말고기를 먹는데, 그게 너무 이질적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정말 말을 먹는
소울푸드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죠. 막 말이 들판을 달리고 있는 모습이 자꾸 상상되고. 근데 그거는 항상 내가 언제나 하고 있었던 어떤
그쵸.
거거든.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저도 우리가 강아지를 먹으면 안 된다고 외국에서 막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저도 잘 이해 좀 약간 모순이 있는 게 그럼 그동안 먹었던 소나 돼지들도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 가축인데 왜 그것들을 먹으면서 뭐 말은 안 되고 뭐 강아지는 안 되고 뭐
되게 편협한 생각인 것 같아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프랑스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한국과 중국 일본은 모르겠는데 한국과 중국에서는 개를 먹지 않냐 이거는 문화적으로 뒤쳐졌다는 증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니네는 세계 3대 진미를 갖고 있지 않냐 송로버섯 그거는 그래 다른 거니까 좋아 캐비어 알이니까 좋아 배 안 찐다고 쳐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푸아그라 하잖아요. 푸아그라는 사람이 먹을 때 사람이 예를 들어서 밥을 먹으면 한 끼에 6kg씩을 계속 먹이는 거랑 마찬가지래요. 그걸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지방간을 만드는 거거든요.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서 간만 취하고 털은 털대로 가져가고 그게 문화적으로 뒤떨어지는 증거라고 내가 말을 하면 너무 어떡하고 그냥 말했더니 그거는 보편적으로 인정받은 거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사람이 편협할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인간의 기준이지.
그렇죠.
그게 오히려 더 고통을 가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게 키우는 방식도 되게 절대 움직이지 못하는 어떤 상자 같은 곳에 넣고 그냥 먹이만 계속 먹도록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건 상대적인 건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않나 싶어요. 뭐 누나를 안 먹는다는 것도 그러면 누는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누나만 먹고 사람을 버리면 그러면 그거는 또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어디서 누가 굶어 죽어 가고 있는데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의 기준인 것 같아요. 너무.
뭔가 저도 인간이 그냥 살기 위해서 어떤 육식을 하는 그거 자체는 인정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너가 막니 어떠니 이런 거는 좀 웃기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아주 채식주의자가 되던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문화 상대주의적인 것도 이제 작업에서 볼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은 거북이 같은 게 되게 우리나라에서 의미가 크잖아요. 장수의 의미도 있고 너구리도 되게 뭐 불을 가져오는 그런 의미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참 웃기잖아요. 그 너구리가 거북이가 태어날 때부터 장수의 의미를 가진 게 아닌데 사람들이 그냥 너는 장수의 의미야 이러면서 마음대로 사람들이 짓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긴데 제가 거북이를 부순 다음에 다시 뭉치면은 변한 건 한 개도 없는데 이제 그 의미들은 증발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수고 다시 뭉치는 거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부여한 의미를 증발시키는 그런 것도 좀 담고 싶었습니다.
이 박재는 혹시 어디서 공수를 해오시는 건가요?
중고나라에서 구했습니다.
중고나라에 모든 것이 있어? 무서워.
중고나라는 모든 것이 있어요. 진짜.
뭐 잘만하면 탱크도 할 수 있어요. 뛰어버리는 탱크 팝니다. 2차 대전 때 쓰던 거랑 상태는 안 좋지만 이렇게 하면서.
웃긴다.
네, 여러분 네. 작가분들도 중고나라 잘 뒤져보시기 바라고요.
정말 찾으려고 하면 못 찾을 게 없네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 작업을 네. 네.
다음 작품을 해드립니다. 한번 볼까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되게 따끈따끈한 작업인데요. 네, 상근예비역 전후회라는 작업입니다.
상근예비역이 뭔가요?
네, 상근예비역.
집에서 출퇴근하는
네. 옛날에 아닌데? 방위죠, 방위.
방위.
방위인데 여자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방위병이라고 이제 공익은 아니고 현역을 판정받았는데 군복을 입고 머리를 깎고 이제 동사무소나 아니면 부대에 출퇴근하는 군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출근했다가 밤에 퇴근하는 군인인데 제가 상근예비역 출신인데 사실 상근예비역이 되게 애매모호한 위치에 있어요. 그 현역들, 현역 친구들한테 이제 술자리에 가면은 맨날 놀림을 받거든요. 상근도 군인이냐 그러면서 군대 갔다 왔다 하지 말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사실입니다.
상근 예비역 2.
네. 아니, 저 아닙니다.
저는, 아, 너 아니야? 너 현역이잖아.
최전방 갔다 왔어요.
네, 벌써
놀리는 쪽이죠.
벌써 비하의 말투가.
난 최전방인데 따뜻한 밥 좋았겠다. 씨발.
네, 그게
상근이 공익이란 뜻인가요?
아, 아니, 절대 아닙니다.
공익은 아니.
공익은 이제 현역 판정을 받지 못해서 이제 동사무소에 직원처럼 일하는 거고요. 그리고 상근 예비역은 군인이에요. 신분이 군인이고 근데 출퇴근만 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특이하네.
네, 그러니까 되게 애매모호한 거죠. 현역들한테 놀림을 받으면서 공익들은 무시할 수 있는 되게
점호 같은
점호 네, 중간자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남자들이 이제 군부심이라고 소위 말하죠. 남자들이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군대에 대한 자부심이 많은데 그런 위계질서나 강자, 약자의 논리를 좀 우습게 풀어보고 싶어서 해병대 전우회라는 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해병대 전우회가 되게 결속력도 강하고 어떤 행동력을 보여주는데 저는 그게 좀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했어요. 해병대가 되게 너무 남성주의적이고 마초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기들의 강함을 과시하는데 상근예비역도 이제 그런 것들을 과시하면서 드러나는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상근예비역 전우회를 만들었고요. 제가 원래 없었는데
이건 홈페이지인가요?
네,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네. 나중에 이제 홈페이지 링크를 보시면 홈페이지 구경도 하실 수 있을 텐데
네,
실제 존재하는 거구나.
네네.
보고 있는데 배경이 어떤 전우회 마크가 있고 파란색으로
메뉴들이 쫙 있고
메뉴들이 있고 네,
촌스럽게
이게 사진이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이력들이 있어요. 이력들이 써져 있어요.
사령관. 이게
초대 사령관 병장.
그 아까 말씀해주신 해병대 전호회랑 반대되기 위해서 색깔을 일부러 파란색을 쓰신 건가요?
네, 그렇게 되게.
해병대는 무슨 색이죠?
빨간색.
아, 빨간색이죠.
빨간색이라서 그냥 되게 단편적으로 파란색을 썼고요.
느낌이 확 오네.
네, 밑에 자매 사이트에 해병대 전호회도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국방부도 있고 해병군 다 있네요.
국방부에도 이렇게 자매 사이트로 되게.
네, 모든 자매 사이트고요. 실제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것도 되게 이중적인 거예요. 실제로 만들기도 했고요. 제가 이거를 실제로 제가 이제 일대 사령관이 됐거든요. 뭐 아무도 뭐 뭐라고 안 하니까 그냥 제가 이제 일대 사령관이 돼서 상근예비역 전우회를 이끌고 있고요. 지금 이제 참여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혼자 회원이야.
네,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긴 했는데 좋아요가 17개밧게 아직 없으니까 제 지인들
가입은 안 하고 누르고만 갔어.
네, 다 제 지인들이라서 주변에서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되게 뭐 우스꽝스럽게 만들었어요. 일부러 마스코트 같은 것도.
마스코트가 상근이에요.
네네. 그리고 상근예벽을 놀릴 때 주로 도시락으로 놀리거든요. 상근예벽이 집에서 도시락을 싸들고 이제 가서 도시락을 먹기 때문에. 아. 그래서 마스코트도 도시락을 물고 있는 늑대 이런 것들을 했고요.
그리고 아래 로고를 보니까 시옷 기억이 있는데 약간 수고 이런 느낌.
네, 맞습니다. 힐링의 이미지죠. 이제 수고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아, 맞아.
재밌네.
인사할 때 수고하십시오 이러거든요.
아, 재밌네.
아, 근데 진짜 웃긴 게 남자들은 뭐 군대 가서 이런저런 되게 영웅담적인 얘기를 막 여자들한테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여자들은 그런 거 하나도 되게 신경 하나도 안 쓰거든요. 그냥 뭐 최전방에 있었든 뭐든 내가 알바가 뭐야.
그렇죠.
근데 그걸 되게 자부심을 많이 느끼고 너희들이 모르는 어떤 고생이 있어 이렇게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 전에 제가 아는 분이 해병대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되게 끈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술을 마시고 이게 집에 가려고 하는데 버스도 다 끊기고 그 다음에 지하철도 다 끊기고 그다가 택시비도 없고 그래서 집에 걸어갔었어요 그분이. 근데 거리가 너무 머니까 이거 어떻게 가지 생각을 하다가 옆에 도로에 차가 지나가잖아요. 택시 운전기사분이 해병대 출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마크를 택시에다 붙여놨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스티커 이런 거.
그래서 그냥 잡아서 타서 충성 이러고 그래서 자기 자초징을 설명을 한 후에 그러니까 진짜 공짜로 태워줬다 하더라고요. 택시비도 엄청 많이 나왔는데 그런 거 보면서 아, 이 군대라는 게 남자들한테 그렇게 결속력을 이렇게 만들어주는구나.
일반 군대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근데 좀 되게 신기했어요. 그게 되게
해병대라는 약간 특수성이 가지는 특수성이 그런 것 같아요. 가지고. 확실히.
네, 해병대라는 특수성이 다른 군대들은 진짜 거의 다 오합지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만 해도 학교에 저랑 같은 부대를 나온 애들이 몇 명 있거든요. 그냥 모여가지고 얘기하면 그냥 친한들끼리만 얘기하게 되지 같은 부대 나갔다고 막 으쌰으쌰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렇구나.
그냥 거기 거지 같았지.
아무튼 되게 신기했어요. 그런 거 보면.
재밌네요.
되게 재밌네요.
그래서 뭐 해병대의 그런 이제 특수한 것들을 많이 따오려고 했고요. 군대가 좀 정치색이 있긴 한데 군대 조직이 되게 박정희 시대 그런 시대에 대한 것들을 많이 동경하고 그렇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그런 것들을 패러디하기도 했고요. 제가 이거를 이제 군복을 만들었는데요. 오버로크 친다고 많이 하는데 네, 이제 군복을 오버로크 쳐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거 만들 때 되게 재밌었던 게 그 뒤에 제가 한 번 상근예병은 영원한 상근예병 이렇게 만들었는데
네.
해병대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새길 때 보통 우리는 글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데 해병대는 자기들만 특수하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옛날에 있던 책처럼 위에서 아래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옛날 신문처럼.
일본이 그렇게 쓰죠.
그렇죠. 일본의 방식이네요.
그렇죠. 그런 숨어있는 것들이 다 있으면서 자기들만의 방식을 구수하는 해병대들의 방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자기들만의 그런 글 쓰는 방식조차 다르고 그러니까 완전 다른 세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패러디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생각난 건데 가운데 글자를 근이 똑같으니까 상근이 X자로 딱 했으면 재밌었겠다.
어떤 X자?
X자로 근자 딱 겹치게 해서.
그럼 진짜 미적으로 아름다웠게.
이렇게 해서 해병대 앞에서 펄럭이는 거예요. 야 니네는 이런 거 못하지 이러면서. 재밌겠다. 재밌네요.
재밌는 작업들 많이 하시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평생 할 작업인데요. 제가 이제 사령관을 해가지고 이제 뭐 공적인 자리나 그럴 때 이제 군복을 입고 다니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실제로 이제 조직을 해서 조직원들을 모으는 작업입니다.
혹시나 참여하실 분들은 홈페이지에 저희 링크를 걸 테니까 한번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 부탁드려요.
네. 저 뭐 하나만 여쭤봐도 돼요?
네네.
혹시 이거 실제로 예비군 갈 때 입고 다니시는 군복이에요?
네, 실제로.
와우. 고생 많으십니다.
재밌겠죠?
겨울에 예비군을 하길 바라야겠네요. 야상을 입어야 안 보일 테니까.
아니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이런 어떤 그런 테크닉적인 거를 진짜 실제로 뭐 예를 들면 뭐 박제 같은 거는 직접 못 만들지만 뭐 시트 코팅이라든가 홈페이지를 만든다는 거 이런 것도 직접 작업을 하시는 거세요?
네네 제가 직접 하고 있고요. 되게 모자람을 되게 많이 느껴요. 제가 미적으로 배우는 것도 적도 없고 물론 막 미적인 작업을 하는 거 아니라서 그게 막 확연히 드러나지 않겠지만 디자인적이나 뭐 구성 요소적인 점에서 혼자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많이 도움을 받으려고 아름아름 찾아다니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코너도 제가 그런 생각에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저는 많은 작가들을 알아보고 서로 공유를 하면서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제 이런 코너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재밌는 작업들이 많았어요.
너무 재밌어요. 네. 이거 말고도 다른 작업들도 되게
네, 다 재밌습니다.
다 재밌어요.
네, 상우님의 블로그 링크 걸어도 되나?
네, 제 홈페이지 링크 한번 구경하시러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저희 블로그에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릴게요.
네, 뭐 제 첫 코너 제 작업 소개드렸는데 되게 영광이고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본업에 집중해서 기자로 빙의해가지고 다른 재밌는 많은 작가들 소개해드리는 코너로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맡고 계신 역할이 굉장히 많네요, 그러면. 진행도 해야 되고, 작가도 해야 되고.
네, 사령관도 해야 돼요.
사령관도 해야 되고.
직책이 너무 많은데.
기자도 해야 되고.
네, 정말 재밌는 작업 퍼포먼스를 하고 계시는 상근. 아니다,
상근. 상근 예비역 상우님의.
상근 예비역 사령관 상우님의.
아, 좋네요.
작품 소개 잘 들어봤고요. 네, 그럼 오늘 준비하신 것은 여기까지죠?
네, 네, 맞습니다.
네, 더 많은 작품들이 블로그에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방문해서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기존에 예술과 이불 덮어주기라고 기존 작가들을 소개하는 제 코너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파트를 나눠서 격주로 해서 저는 좀 중견 작가들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 작업 세계가 조금씩 만들어지고 어느 정도 그런 좀 작업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 것 같고요. 예상우님이 그 다른 부분, 그러니까 신인 작가들이나 뭐 조금 작업이 좀 더 재미있고 미래가 이렇게 좋아 보인다거나 아무튼 그런 작가들을
새싹 작가들.
새싹 작가들? 아무튼 그런 작가들을 소개해드릴 테니까 아마 저희 둘이서 이렇게 격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앞으로 어떤 작가들을 소개해 주실지 너무 기대가 되네요.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블로그는 naver.blog.com/lbcart로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lbc 언더바 아트로 검색하시면 침대 위 미술관 공식 트위터에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올라올 방송들, 뭐, 사진들, 작품들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드리니까 많은 방문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 침대 위 미술관 53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봐요. 안녕.
안녕.
당신 삶의 비타민C, LBC. 지금까지 LBC 방송국이었습니다.